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와 또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늘 핍박당했고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교회됨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 도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의 교회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고 아마도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또 아픔 가운데서 이 편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또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십자가 앞에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또 신자로서 부름받은 인생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라는 표현은 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에게 붙잡혀 가 있는 노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주인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언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받은 보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자유를 살 수 있다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의사도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는 교사도 있었고 예술인도 있었고 음악인도 있었습니다. 이 사환이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어딘가에는 종속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환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고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묶여있는 신분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딘가에는 종속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환경에 종속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기 어렵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하기 어려운 묶여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범사에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요,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표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서는 언제나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이 되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단순하게 어떠한 가정에서 사환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그의 마음을 넓혀가며 전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크리스천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국가와 시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대상은요, 단순하게 사환 또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시대들을 살아갔던 공동체 안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하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가치는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의 가치는 그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의 가치는 부당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나의 실수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의 가치는 부당함 가운데 받는 고난이에요. 그렇게 부당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석할 수 없는 무언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가운데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카리스 우리 찬양대도 있는데요. 카리스 하면은 은혜 또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칭찬하다, 보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다라는 이 참다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에서 말하는 참다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좀 더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앞에서 그것을 참아내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허락된 고난,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목적과 결과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당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을 참여하는 자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리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가능하십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서 내가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그 고난으로 뛰어들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거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가능하십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가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이제 앞으로 설명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고난을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위한 것입니까? 부당한 고난을 위한 것입니다.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목적도 알 수 없고 결과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고난에는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은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 너희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정말 바꾸고 싶어도 바뀌지 않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은 너희들의 운명이 아니야. 그냥 참고 받아들이려가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을 향한 부르심 앞에 먼저 되는, 선행되는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르심보다 선행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우리보다 두 걸음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는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섰죠. 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이거 아닌데요? 우리 로마를 정복해야죠. 우리 왕이 돼야죠. 이렇게 갑자기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막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자신의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부끄러웠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낮아지심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운명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부르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나아가면서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먼저 그 자리를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내가 처음 걷는 길이 아니라, 내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삶,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고난을 이해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 두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를 왜 고난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대요. 이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탁하시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이에게 그 상황을 부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도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냥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힘들고 어려웠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좀 감사함을 가지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신앙 좋은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요? 우리의 죄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다가 시제가 그 주어가 바뀌죠. 우리예요.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속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속한 것이에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관련해서 채무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속죄가 빠져버리면 그의 고난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 많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발자취 앞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견뎌낼 수 있다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최종 주권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는 고난은 달라져야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고난을 이해하는 믿음을 회복하라. 십자가로 고난을 이해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앞에서의 부르심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 자체에 집중합니다. 문제 자체에 집중합니다. 십자가 자체에 집중합니다. 또는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어요. 전도서 7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라.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은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굽은 것이 있었습니다. 펼 수 없는, 곧게 할 수 없는 굽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굽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그 누구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자리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힘을 아무리 그것을 펴려고 그러고 펴려고 해도 곧게 펴지지 않는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분명한 목적과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나만껏 굽어있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 인생만 이렇게 구부러진 것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굽이굽이 굽어진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자리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당하신 고난은 무질서하고 무계획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가 보여주는 고난의 목적과 고난의 결과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고난을 이해하는 믿음을 회복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간절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로 반드시 마주할 소망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반드시 마주하게 될 소망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이 땅에서 아주 깨끗한 결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해석해보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론이 잘 안 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느낌표가 아닌 물음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그들이 약속했던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았던 고난과 그들이 받았던 아픔과 그들이 받았던 멸시천대,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어두웠던 시간들, 불 꺼졌던 시간들, 홀로 있던 시간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 있다 한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요,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웃을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이 땅에서 누리던 부귀영화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형통한 날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랑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땅 가운데 슬퍼할 수 있는 날, 고통당하고 있는 날,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그것이 우리의 끝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할 그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들의 허기진 배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웠던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배가 부르고 너무 맛있고 행복하다고 해서 광야가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기 원하셨던 자리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배부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예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은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자리,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본향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의 책 가운데 고통 속에 숨겨진, 감추어진 은혜의 경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높아지심을 위해 치루신 대가였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높아지심을 위해 필요한 대가를 완불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비천한 조건에 처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한 완벽한 근거를 확보한 셈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떤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서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대가가 지불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함께 높아질 대가가 완불, 완전하게 paid off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목적과 결과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다시 높아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있습니까? 베드로가 외쳤고 이사야가 외쳤던 말씀 아닙니까? 왜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가 맞으신 채찍은 우리의 고난의 뿌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국은 고난의 이유가 되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된 고난은요,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를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을 벌은 누가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받으신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치를 값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나누어 받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초대를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금은요, 병의 나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호황이 아닙니다.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후에 받으신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참여할 때마다,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마주할 소망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이 새벽에도 십자가를 마주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받을 영광을 소망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